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들아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11월 24일 밤에 올해 마지막 목요 강좌가 열렸습니다. 그날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과 빵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놓고 이어령, 이재철 공개 대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소는 도심 한복판이거나 목가적 풍경의 촌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결을 벌린 장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를 찾아가 보면 끝없이 이어져 있는 황토빛 능선 이외에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삭막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도 했고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고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은 그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일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을 행하신 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빵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빵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인간의 고깃덩어리를 위한 것이요. 인간의 고깃덩어리는 예외 없이 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빵은 인간의 고깃덩어리를 위할 뿐이지만 인간의 고깃덩어리가 썩어진 뒤에도 인간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이 그때에 라는 부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세례교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세례교인은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엔 인간의 고깃덩어리를 위한 것일 뿐이요. 인간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목요강좌의 주제였던 말씀과 빵에서 말씀과 대비되는 빵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목요 강좌가 끝날 무렵에 한 방청객이 이여령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씨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안철수 씨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는 가운데 그는 믿음을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날의 주제가 말씀과 빵, 즉 빵보다 우선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분의 질문은 빵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여령 선생님께서는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면 지상의 왕국을 주리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다고 가정하자 그때도 예수님께 안철수 씨 이야기를 물으시겠는가? 지상의 왕국을 다 준대도 거절하신 분에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으시겠는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배자 로마 제국과 사악한 헤롯 왕가를 제압하고 정치적인 독립을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빗나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 역시 틀림없이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과 정치를 예수님께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슬픈 것은 교회 바깥 질문과 교회 안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이니 무언이 모두 빵 이야기 아닌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요즘 정치 현상을 내게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에 휘몰아치는 현상은 아무 힘도 없음을,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뜬 구름일 뿐임을 안다면 바른 길을 택할 수 있고 바른 현실 참여도 가능하다. 단,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빵만 놓고 이야기하면 바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여령 선생님의 답변 요지는 빵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빵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빵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인간에 의해 왜곡된 말씀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날 그 방청객의 질문과 이여령 선생님의 답변은 저로 하여금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옛 경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저를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우리 나이로 36살 때였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저는 제 나이 37살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로 확실하게 인생 행로를 바꾸지 아니하면 허랑방탕한 옛 삶을 답습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교를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의지를 그런 식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학한 신학교에서 입학한 지 두 달 만에 저는 심각하게 자퇴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된 뒤에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에 1980년 5월 18일 그 비극적인 광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전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 항쟁을 기리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입학했던 신학교에서도 5월에 접어들자 거의 매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도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신학생들의 시위 구호와 시위 방법이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 방법에 이르기까지 신학교가 일반 대학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당일에는 학생회가 초청한 외부 강사가 교내 광장에 모여있는 신학생 시위대에게 선포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인 그 외부 강사의 설교 내용은 돌과 화염병 투척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갔을 때 내렸던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아오게 한 뒤에 우리를 해방시키라면서 파라오의 왕궁을 향해서 집어 던졌다는 말 아니겠느냐. 그때의 개구리와 메뚜기가 오늘날의 돌과 화염병이므로 신학생들은 돌과 화염병 투척에 대해서 조금 더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7살의 나이에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간 신학교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내가 대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저로서는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갈등의 과정을 잘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는 즉시로 예루살렘 모 교회는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즉 안티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통보함과 아울러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에서 선택한 사람들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모 교회의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내려가서 안티옥 교인들에게 공의회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달해주고 그 편지 내용을 직접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공의회 판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결정을 만장일치로 도출해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만장일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모티마도는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유다와 실라를 택해 공의회 판결 내용 편지를 그들 편에 안티옥에 보내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들이었습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만장일치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였습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직접 안티옥에 들고 가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먼저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를 금하는 공의의 최종 판결 내용을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당초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증언하려고 했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끔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경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사도들은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 문제를 놓고 서둘러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공의회가 시작된 뒤에도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의회 말미에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에 뒤이어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를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어느 모임, 어떤 결정에든 늘 반대자가 있기 마련임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까지 그토록 완강하게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곧 철회하고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 반대측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본문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따진다면 방금 전까지 자기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우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반대측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 반대측 사람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빛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의 빛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의 빛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빵은 단순히 인간 육체의 양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용어 속에는 물론 인간의 관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빵을 더 중시했을 때 그들에게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종교적 관습, 다시 말해 빵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빵의 논리에 집착하는 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과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자신들과 무관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반대측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도 그들에게 이상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모 교회에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동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형 교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모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개개인에게도 자신들의 뜻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을 때에는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고집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세상을, 자기 자신을, 자기 뜻과 주장을, 반대자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자신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깨달으면 기꺼이 자기 주장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살아간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됨의 여부는 한 가지 기준,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얼마든지 진노할 수 있고 피를 흘리기까지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그 수단과 방법부터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 세상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빵의 논리에 집착했을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짐승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빛 속에서는 그 똑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사랑해야 마땅한 형제 자매들이 빵의 논리로 인해 자칫 분열될 뻔했던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와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빛 속으로 되돌아감으로 사랑 안에서 명실공히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과 갈등, 다툼은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심해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대립과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무슨 명분을 갖다 대든 단 하나, 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든 진보 진영의 주장이든 그 어느 쪽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거나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신봉하는 빵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그분들의 주장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 존중, 인간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과 말은 실은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 혹은 흉기와 다름 아닙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조차도 세상의 빵의 논리를 그대로 고수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보수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주의를 위한 도구로, 진보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주의를 위한 도구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만을 서로 앞세워서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시키기는커녕 이 사회의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혹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봉하는 빵의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보수주의자가 되십시오. 자신을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균형과 불의와 부조리는 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빵의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진보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이 세상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결하시기 위해 광야를 찾아가실 때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빛속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빛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빵의 논리를 쫓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셨던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빵의 논리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빛 속에서 빵의 논리를 극복하실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이므로 빵의 논리를 쫓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빵의 논리로는 죽음의 광야에서 다 같이 죽을 뿐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뜻깊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광야의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야 길을 걸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사람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상관없이 생명 없는 빵의 논리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통합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빵의 논리를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심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빵의 논리를 더 신봉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우리가 내세우는 빵의 논리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배제된 폭력과 흉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실은 이 세상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탄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뜻깊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광야의 주님을 본받아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보수주의자가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보주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칫 빵의 논리 속에서 분열될 뻔했던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랑으로 통합되었듯이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로 인해 분열과 대립과 다툼으로 치닫는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통합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빵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